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중국에 도착해 사흘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양국이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공통의 인식 위에 흉금을 더 넣고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측과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강화 또 동중국 해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문 첫날 리 커창 총리와 회동하고 중일 평화 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튿날인 26일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인 500여 명도 이번 방문에 동행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방중이 원만하고 성공적이며 풍부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초소와 병력 그리고 무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판문점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다시 비무장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단과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비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오늘 오후 1시부터 판문점 내에 있는 모든 화기와 탄약 그리고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경비 근무도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는 26일부터 이틀간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무장화 조치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공동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군은 타이완 분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샹상 포럼 개막연설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과 관련된 사안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누군가 타이완의 분리를 시도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태평양 함대는 22일 성명에서 미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를 당시에 정황이 담긴 녹음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쇼기 피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터키에 파견된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은 현지에서 카쇼기 씨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는 정황을 담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터키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만일 미국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된다면 유럽 국가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일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미사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미사일을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유럽이 자신들을 그런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의 최근 변화 상황에서 유엔군의 기여를 평가하며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적 헌신의 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에서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내립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는 밤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서로 배포할 것을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 합의 비준을 미국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 속도에 관한 미한 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중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김 위원장은 최근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었고 이 부분에 전 세계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의 최근 변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위를 위해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적 헌신의 산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가 최근 한반도 변화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북한과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날을 맞아 최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역사적인 순간들을 상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교류를 통해 외교적 대화를 진전시켰으며 영내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등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인 웨인에어 중장은 최근 한반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향후 유해 송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자협의체에 유엔사가 참여했다면서 지난 7월과 8월 미군과 한국군의 유해 송환식을 각각 거행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남북한과 유엔사가 처음으로 3자협의체 회의에 착수해 유해 송환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적 헌신의 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유엔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별도의 자료를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은 유엔 총회 등을 통해 유엔사의 기능과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인천 서기관의 발언을 통해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근거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is a monster-like organization as it misuses the UN by its name.
김 서기관은 유엔사를 괴물 같은 조직으로 비유하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명시했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유엔사 해체 등을 담은 북한 측 결의안과 남북 대화 촉구 등을 명시한 한국 측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가 냉전의 산물이라며 북한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지휘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뭐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웨인에어 유엔사 부사령관도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hen he stated an end of war declaration will in no way affect the status of the UN command.
유엔사는 현재 남북한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경비구역 내 비무장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도 3자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현존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며 남북군사비서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대화와도 연결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남북이 공동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에는 유엔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한국 측이 사전 통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불편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남북한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 등 여러 합의 사안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엔사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서 유엔사의 입장과 역할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군이 전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에어 부사령관은 캐나다 출신으로 유엔사 창설 이후 미군이 아닌 제3국 장성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겨냥한 유엔의 구체적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대북 제재 목표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유엔 안보리사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세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샹유안 바오와 뉴 리젠토, 금은산 3호 등 세척의 선박은 등록 취소와 입항금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박들의 활동은 북한이 금지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미국과 함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감시, 정찰 활동을 통해 유엔 제재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이 지정한 정제유 제품 수입 한도를 초과했음을 시사하는 미국의 최근 평가에 우려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정제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 전면적인 이행은 유엔 안보리가 합의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선박들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겼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남북 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을 좁혀야겠지만 대북제재 주도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사실상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남북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re looking at things differently, but I think the U.S. puts a lot of value in trying to make sure those differences.
힐 전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 간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미국은 한국과의 이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와 비핵화가 일정 속도에 맞춰 진전할 것으로 기대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이례적으로 남북 대화가 비핵화에 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대화에는 많은 진전이 없다며 남북 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서로 매이지 않았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certainly it has the look that the two processes inter-Korean dialogue and denuclearization seems to be a little untethered at this point, but it's not tied closely.
아울러 미한 공조의 균열이 있거나 목표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say. I think they are trying to work with the ROK. I wish there were more efforts to talk to the North Koreans together because I think there's a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대북접근법에 미국과 한국 사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there is a gap. This isn't new. Often we've had differences in our approach to North Korea in the past. The real issue is whether we can either overcome those gaps.
다만 미국과 한국이 이런 이견을 극복하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한 간 소통의 결여나 전략적 목표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미한 간 근본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 assume that it's not a question of a lack of communication. I think it's a fundamental disagreement over tactics in trying to move the process with North Korea.
미국은 평화 협정 체결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에 앞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먼저 이뤄지길 원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에 앞서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쪽은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hand to play here, not only because of our allianc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but also because the sanctions are really controlled by Washington.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상 대북 제재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한 간 이견은 미묘한 수준을 넘어선다며 두 나라의 관심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e difference is a bit more than subtle. The question is there a difference in U.S. and South Korean interests? And the answer is yes. For President Moon, his key interest is peaceful coexistence.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북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런 방법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요 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계획들은 북핵과 평화적 공존이라는 관심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President Trump, it's generally perceived that North Korea does not yet have ICBMs that could hit the United States.
그러나 이런 문제가 미한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핵과 평화적 공존을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축소할 경우 미한 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국방 예산을 오히려 늘렸고 안보 관련 미한 간 조율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심각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군사 합의를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uth Korea has to stop making military agreements with the North without first consulting the U.S. Eventually, when South Korea has operational
한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될 경우 미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에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 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from President Trump's perspective, he's got to be a little clearer about what he's really hoping to get.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예를 들어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담긴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에서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비판적인 연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논평을 통해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73차 유엔 총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강력히 비난하며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 기준의 전형적인 신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지독한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그 같은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북한 정보가 외부 세계로 나오도록 하며 폐쇄된 사회 내부에서도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들은 2004년 이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관행에 비판적인 연례 인권 결연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지지로 규결됐다며 이는 결연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해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북한의 비판에 대해 그 같은 반응이 처음이 아니라며 따로 특별히 논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에 기반을 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는 지난해 공동 제안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1일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는 24일 현재 북한의 비판에 대해 입장을 묻는 BOA의 이메일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다음 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 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담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지배력을 과시하는 모습에 굴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19페이지 분량의 서면 진술서에서 아들 오토가 북한에 억류된 이후 가족들이 견뎌야 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북한 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원비어 씨가 아들이 혼수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가 귀환하기 열흘 전쯤입니다. 아들 오토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2016년 4월부터 집으로 돌아온 이듬해 6월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 상태를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2016년 12월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아들이 건강하다고 말했고 수개월 동안 국무부 등을 통해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원비어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뒤에도 이를 모른 채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며 이런 사실을 돌이켜보면 역겨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토의 귀환길에 동행했던 조셉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설명을 토대로 당시 북한이 혼수 상태에 빠진 원비어 주변에 경비 인력까지 배치해 그를 보안상 위협 인물로 취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북한이 석방 전 사면에 대한 공식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는 아버지로서 엄청난 굴욕감을 느낄 만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젊은이일 뿐이었던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배력과 권력을 행사해야만 했던 야만인들의 취급 대상이었던 겁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이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 당국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를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 당국이 아들을 억류하고 있는 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있기 때문이고 이를 얻기 전까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아들은 북한의 인질이며 북한이 그의 석방을 조건으로 무언가를 교환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들이 억류된 이후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미 국무부 당국자로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으란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발언은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아들의 구금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24일 BOA에 미국은 다시 한번 원비어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원비어 가족을 존중해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이 억류 당시 카메라 앞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치의 보여주기식 재판과 같았으며 기이하고 완전히 허구였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후 아들의 증언이 담긴 서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았다며 관련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선 오토가 2015년 9월 23일 신시내티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북한의 선전물을 훔치기로 모의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그날 아들은 버지니아 샬럿츠빌의 학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의 북한 여행을 주선한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에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들이 북한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이 여행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여행이 안전하다고 선전했다는 겁니다. 또 이 업체 관계자가 오토의 억류 직후 곧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으며 이후 며칠 뒤에도 모든 게 괜찮다면서 다음 항공편으로 귀환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귀환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 4일이 지난 시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여행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무부 관계자로부터 북한은 주권국가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벼 씨는 아들의 사망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미국으로 되돌아온 지 며칠 후 담당 의사로부터 뇌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가족들이 치료 중단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길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원비어는 돌아온 지 약 6일 뒤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인 신디 원비어 씨도 같은 날 법원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억류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써내려간 남편과 달리 신디 원비어 씨는 아들이 생전에 건넨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주로 아들과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이 아들의 죽음 이후 어려운 일이 됐다며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피하려고 최근까지 식료품점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원벼의 부모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피고 대리인으로 명시됐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원벼의 부모와 주치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 관련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씨 부부의 소장은 지난 6월 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비어 씨 부부의 법적 대리인은 오토 원비어의 사망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앞두고 탈북민 지현아 씨를 종교 박해 생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당한 지 씨는 지금도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현아 씨는 국무부가 24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한 것은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성경책을 처음 접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지 씨는 당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던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과 한국의 선교사들이 쌀과 돈을 가져다 놓은 북중 접경 지역의 조선족 교회에 가서 쌀을 구해오면서 성경도 몰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 씨는 이 성경 때문에 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그 보위부에 뺏기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처음에 오라고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5시간 동안 고문을 했죠.
국무부는 지 씨가 더 나은 삶을 찾아 4번이나 북한을 탈출했지만 3번은 붙잡혀 강제 북송을 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지씨를 고문했고 심지어는 임신 중이던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문을 받는 도중에 지씨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씨의 이야기가 세계에서 종교적 박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미국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한 주민들이 지금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고 또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말 여행의 자유 정말 아파할 자유마저도 빼앗겼죠.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말 개최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지씨를 초청했습니다. 지씨는 이 회의에서 어떤 정부도 주민들의 신앙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우주 개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반대로 올해 열린 우주 관련 국제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올해 유엔 우주 업무 사무국의 국제학술회의에 자국 전문가들이 초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year, Outer Space Experts of the DPRK were invited to the International Outer Space Conference.
김 대사는 23일 유엔 총회 사위원회에서 당시 학회에는 북한과 더불어 파키스탄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반대로 북한은 어떤 학회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우주법과 유엔 헌장이 명시한 합법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y delegation protests in strong terms against immoral behavior.
북한 대표단은 평화로운 위성 발사를 완강하게 막고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터무니없고 비도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 우주 업무 사무국이 이런 부적절한 주장을 인정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로운 위성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 행위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인 광명성 4호라고 주장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었습니다. 또 과거 대포동 은하 2호, 은하 3호 등을 발사했을 때도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한 위성이라는 설명을 빼놓지 않았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북한의 우주 관련 기술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now become full-fledged space-faring nation.
북한은 자립과 자기 개발력으로 현대 과학 기술의 기초를 쌓았으며 이를 토대로 완전한 위성 발사 가능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우주과학과 기술 세미나에서 280개가 넘는 관련 논문이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무한한 우주는 더 이상 몇몇 선진국의 독점 대상이 아니라며 최첨단 우주과학에 대한 문호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3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that neither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neither in the Singapore statement,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 인권에 대한 언급이나 표현, 용어, 우려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합의에서 인권 문제가 배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정상회담 중에 인권 문제 자체가 논의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라며 만일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배제한다면 전혀 사실이 아닌 북한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한 북한도 이제는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think it's needed now from North Korea and the, 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peace talks, etc. It's
평화회담과 대화 등의 맥락에서 북한으로부터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와야 할 때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고립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와 당국자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at the moment has not changed.
안보와 평화 등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골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전혀 진전이 없고 중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ccountability agenda continues at the OECHR office. The High Commissioner's office has appointed a number of expert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증거들을 평가하고 향후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을 임명하는 등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인권선언과 남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캠페인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평화는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진정한 인권 변화가 동반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올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담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남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박해받는 주민들을 기억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연대인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이 동참하는 자카르 코리아 대회를 다음 달부터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입니다.
자카르란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기억하다는 뜻을 넘어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행동하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자카르 기억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평화, 새로운 미래가 이뤄지길 기원하면서도 동시에 박해받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남북정상회담의 슬로건이 말뿐인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도래하려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중단되어야 한다.
정 대표는 남북한이 강조하는 평화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이 기반이 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내부의 상황은
전혀 그분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인권이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엔이 바로 이 북한의 인권을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올 연말에도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금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카르 코리아 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빠져있는 이러한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와 전 세계가 바로 외침을 통하여서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다라는 것을 리멤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편에서 북한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박해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책임을 우리는 언젠가는 물을 것이고 또 이러한 목소리와 외침이 실제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나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연합적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카르 코리아 대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3주 동안 서울의 다양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 연극 공연, 미술 전시, 국제 인권 토론회, 국제 종교 자유 토론회,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탈북민 대표와 예술가, 기독교인 대표는 모두 자카르 코리아 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증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구타와 고문으로 고통받는 북한 여성의 아픔을 공연한 극단 보네오의 오 김수희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너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로 통일에 대한 마음, 저쪽에 살고 있는 실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전체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출신으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수의 인권에도 빛을 비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만이 아니라 소수의 인권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북한 사회에서 정말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갇혀있고 또 외국인 납치당해서 지금 납북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상의 자유 때문에 정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밀 처형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정말 대변하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 이런 저희가 자카르 코리아 대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대북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길로 북한 사역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에서 가장 고통받는 주민들을 먼저 보살피는 게 기독교 정신이어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저희는 복음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냐? 특별히 인권과 관련돼 있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고백하고 지향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가장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소외된 분들로부터 구원받는 개념이 이제 저희의 기독교의 관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하나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 북한의 고통받는 우리 박해받는 주민들 특별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치나 좌우 이념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통일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의 취재진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정 베드로 대표는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해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며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박해 행위가 중지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몸짓, 그들을 대신하는 소리와 표현들이 박해받는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침묵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비오에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양덕 중강 강계 지역 오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기온 16도, 남포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1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6도, 중강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1도, 강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해주 용현 사리원 지역 오후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17도, 개성과 사리원 아침에는 최저 10도, 낮 최고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거나 한때 비 내리는 곳이 많겠고 삼지연 지역은 밤에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15도, 풍산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7도, 장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1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기온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중국에 도착해 사흘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양국이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인식 위에 흉금을 터놓고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측과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강화 또 동중국해에서 평화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문 첫날 리커창 총리와 회동하고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튿날인 26일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인 500여 명도 이번 방문에 동행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한이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초소화 병력 그리고 무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판문점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다시 비무장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 군사비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비무장화를 위해 오늘 오후 1시부터 판문점 내 모든 화기와 탄약 그리고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경비 근무도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는 26일부터 이틀간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무장화 조치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공동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군은 타이완 분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상상포럼 개막연설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과 관련된 사안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며 누군가 타이완의 분리를 시도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태평양 함대는 20일 성명에서 미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될 당시에 정황이 담긴 녹음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쇼기 피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터키에 파견된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은 현지에서 카쇼기 씨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는 정황을 담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터키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온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만일 미국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된다면 유럽 국가들은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일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미사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미사일을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자신들을 그런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